마태복음 25장 32절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말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도 더 잘 삶을 사는 게 없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삶을 치열하게 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붙들려서 오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까닭은 우리 삶에 있는 환경들에 다 누구나 노출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불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일상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종말론도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와 같은 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단들은 그걸 노리겠죠.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끝은 있으되 그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그 끝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냥 일상의 바쁜 것에 쫓겨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즐겁고 좋아서 곧 끝이 온다는 것 자체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거나 그걸 애써 부인하거나 그걸 외면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삶은 균형점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균형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딘가로 늘 휩쏠려 버리거나 쏠려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쪽에 쏠리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과 믿음이 주는 능력 아니겠어요? 자, 그 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시고 있는데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나무는 이쪽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늦봄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그쪽 지역 사람들은 무화과의 잎사귀가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고 그 푸른 빛이 연한 빛이 돌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늘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곳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벚꽃 가지에 파릇파릇 뭐 이렇게 저게 있다든지 꽃망울이 이렇게 피기 시작한다든지 뭐 개나리꽃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봄이 활짝 왔구나 이런 걸 알듯이 천지를 분별하는 기준들이 다 있고 조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또 뭐 이렇게 저녁 노을이 붉으면은 그 다음 날 아침이 맑은 날, 그날 다음 날이 맑은 날이 되겠지만 아침 노을이 붉으면은 하루가 또 궂은 날씨가 될 거라는 걸 옛날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살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천지 만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 빠져 있고 그냥 자기에 갇혀 있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변하는 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미리 짐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뭐 보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뭐 이렇게 아시안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저렇게 슬슬 시작이 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조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종적 갈등이라든지 우리는 뭐 인간이 늘 발전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뭐 영원히 발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히 발전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뭐 성장기도 있지만 또 성숙기도 있지만 쇠퇴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그렇고 그런 어떤 쇠퇴기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23장부터 본 종말에 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시고 겹쳐서 이렇게 시사점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인가 아니면 온 세상의 끝에 관한 말씀인가를 조금 주의 깊게 분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앞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라든지 이런 건 두 가지 다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올 때 어떤 종말의 사인을 보면 어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종말이 가까워 왔는지 온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는지가 두 개가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 이 세상이 그렇게 종말이 안 왔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종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훼파가 되고 백성들도 수없이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유대 전쟁사라든지 이런 기록을 보면은 그때 그 이 학살은 끔찍한 학살이에요. 뭐 나중에는 뭐 이 뭐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36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한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AD 70년에 주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앞으로 40년 가까이 이후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때 이건 세상 끝날의 종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일체성 내지 의존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도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이고 내가 독자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그 당시 사회 관습적 사회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면 금방 알아듣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하도 아버지 뜻을 거스르고 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결혼 관습상 이제 뭐 예전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혼을 하고 나면은 한 1년 있다가 이제 결혼, 정식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 아들이 과연 결혼 생활을 할 만한가. 그러면은 아들을 갑자기 부르셔서 이제 뭐 다음 달에 날을 정해줘요. 며칠 날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이 날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만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들은 그냥 그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결혼이 기다려지고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신부를 데려와서면 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신부를 데려와서 살 이제 공간을 아버지 옆 거주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성실하게 그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네 신부를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제 청첩장이 다 나가고 이제 그렇게 결혼 이제 축하연이 벌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표현. 그러면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잡을 때까지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늘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하지만 그 삶의 과정 자체는 내가 살아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부 데려와라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이어서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의 어떤 때를 결정할 것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때는 모르더라도 때를 마치 아는 것처럼 사는 삶의 자세를 노아의 이 홍수의 비유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8절, 3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렇게 형식으로 모양으로 올 거냐? 그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때 노아는 뭘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는 게 그 당시에 이게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저 정신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얘기를 들을 짓을 하고 산 거예요. 우선 그 배 크기를 방주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걸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또 배 형태를 보십시오. 그게 무슨 뭐 상자곽 같은 것을 짓는데 그걸 누가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걸 이해를 했겠어요. 다 아마 돌아서서 뒷말을 했거나 손가락질을 했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갖다 짓으면 바닷가에서 짓지 왜 산 중턱에서 짓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노아 저자는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냐. 아마 그 자녀들까지도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을지 모르죠. 그래서 정작 홍수가 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 방주의 의미나 방주의 그 크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어요. 비로소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될 때 그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생존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거 뭐 설교 듣고 이 예배 드린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저 시간에 가서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이나 하든지 동네 뒷산에 가서 약수터나 약수에 가서 물이나 한잔 마시든지 하지 저기 가서 저렇게들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가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가 지금 우리가 큰 성전 건물을 짓는 거냐?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짓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몸, 이 육신을 방주로 지으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평생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것, 종말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런 종말을 까마득히 무시하고 그저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애 낳고 먹고 살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러다가 그 일생 마치는 각오는 이게 뚜렷이 대비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때도 뭐 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랬겠죠. 뭐 파티 뭐 주야장창 파티를 할 때 아닙니까? 보면 뭐 아수에로 왕은 뭐 120일씩 파티를 하고 말이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는 어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40절 41절이에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다 두 사람이 다 일상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둘 다 밭에 있어요.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구원을 위해서 일을 바꿔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던 일을 바꾸고 직업을 바꿔야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밭일을 하건 맷돌질을 하건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걷어치우고 우리는 그냥 다 모여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악한 동기로 하느냐 선한 동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인가 사망의 부활인가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할 때는 그 사람은 설거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하루 종일 입에 욕을 달고 거품을 물면서 설거지를 하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줄로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연예계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무슨 가짜 직업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42절 이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제 이게 무화과의 조짐, 노아의 홍수 때 비유, 그 다음에는 도둑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집에 도둑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도 집에 도둑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자,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리 여러분도 아침에 다 나오실 때 집에 요새 대문에 뭐 키판이라도 다 이렇게 달린 대문이니까 다 잠기, 자동으로 잠기죠. 예전에는 다 이 열쇠로 이렇게 잠그고 오지 않았습니까? 호텔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방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나오잖아요. 물론 뭐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을 잠그고 나오는 까닭은 뭐예요? 준비하는 마음가짐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집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데, 뭐 심지어는 집안에 그 금고도 둔다든지, 또 집안에 뭐 안심이 안 돼서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심지어 뭐 이게 큰 박물관 가면은 그 경비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뭐 온갖 뭐 자외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 그림 한 점을 지키기 위해서, 박물관의 그 골동품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갖 그 최첨단 장비를 다 동원하는데, 정작 우리의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게 준비되어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할 때 그냥 잠을 두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해져서 영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옛날에 뭐 애들 요새는 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외아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마치 인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준비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늘 집을 잠가놓고 외출하듯이 늘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확인하고 우리가 나오듯이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의 삶을 사고 있는지 자각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정신줄 놓지 말고 넋 놓지 말고. 자,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삶의 모습 중에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 그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면은 주인께서 맡겨놓은 우리에게 그 이 양식을 갖다가 그 주인집의 식솔들에게 잘 나누어 먹이는 것. 소위 그들을 우리가 이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잘 먹여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식솔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말씀을 잘 나누어 먹도록 하는 일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이 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걸 원하세요. 진리에 이르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란 맡은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되도록 돕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일 48절 예를 읽고 정리할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데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 근데 이제 이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는 늘 그 이 주인의 양식으로 뭐 내가 그 주인의 양식 빼돌려서 다른 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주신 양식을 잘 고루고루 그 집 주인집 아들들과 주인집 손님들을 대접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할 텐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해? 주인이 딱 나가는 순간 그냥 그 집을 자기 집처럼 그냥 쓰고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술 파티를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그 미국 가보니까 큰 집들 많은데 뭐 워낙 그 전문직에 있는 분들 옛날에는 요새는 뭐 출장이나 못 가지만 출장을 가버리고 그 집은 맨날 그 하인들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척들 다 불러다가 그냥 하고 예. 그리고 또 사람도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정원사도 부르고 뭐 풀 청소하는 사람 부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예 그냥 그 멕시칸들 집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엉뚱한 종을 맡겨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누군지를 늘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사람은 누군가? 내가 오늘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그 여러분 가보면 출근해보면 늘 풀이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덩이라도 두드려주고 가고 그리고 헐 뭐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 사람이라도 차 한잔 하면서 내가 보니까 늘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게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저기 차 주차하는 사람 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1,000원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기분 여러분 나오면 스타벅스 줄 섰다가 뒤에 사람 차 값도 한번 내주는 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갔다가 문 그냥 잡아주지 말고 나오지 않고 다음 사람 올 때 문 꼭 좀 잡아주고 거기 받쳐가지고 이마 깨진 사람 봤어요.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누가 뛰어오면 문 잡고 오면 막 문을 더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더만.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데려감 버려둠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 이 입술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쓰고 사람 상처 주는 데 쓰지 않고 늘 사람 낙심시키지 않고 위로를 받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늘 인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 작은 일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선교지를 위해서도 각별히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선교의 길이 막힌 곳이 많고 선교적 후원이 끊어진 곳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들이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생명을 걸고 가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여기서 편히 예배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마스크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공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저희들 날마다 주 앞에서 말씀을 정말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힘없이 정말 초점 잃은 눈으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정말 선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행동 하나에 주의 선하심이 배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전해지는 메신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언제 어디에 무슨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우리 안에 좌정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선한 제자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주님의 선하심이 전해지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작은 일을 하든 어떤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맷돌 일을 하더라도 같은 밭 일을 당하더라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일상의 소소한 일들 그 어떤 일들이라도 주의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정말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선한 입술 되게 하셔서 이 입술로 일평생 사람 살리는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영혼을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난 영혼들 영생의 자리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벌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